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직접 주신 말씀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오늘은 좀그 반대되는 경계의 교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말씀이 산상보훈, 산에서 주신 보배로운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고, 물론 비슷한 내용들은 복음서에서 들어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일은 결코 성숙한 신앙에게서는 볼수 없는 육신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감사와 긍정과 격려가 더 자연스러울 것이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결코 복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권고를 하시는 대상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경우도 바르게 행하시는 주님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제자들에게 비판할 것만을 찾는 데만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소속된 곳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이유에서 병행되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말씀에 연이어서 열매로 나무를 알고 각 사람은 그 쌓은 것을 밖으로 나타낸다.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의 형태가 빛과 어둠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신앙 속에서 칭찬과 긍정과 격려의 사람인가, 비판과 정죄의 사람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모습이 나 자신의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얻어진 귀한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각자가 귀하고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로서 또 마땅한 의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진리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창기일지라도 세리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밤낮 참수하는 마귀의 성품을 버리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무서울 정도의 책망과 정죄를 하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사실 자신이 밝으면 대부분 밝게 보게 되고 자신이 어두우면 어두운 면이 더잘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대상이 그렇게 보인다 이런 말씀이죠. 심지어는 자신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꼭 같은 입장으로 상대를 보고 또꼭 같은 입장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을 살피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사실 멸망받아서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고 빛이신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또 멸망당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자녀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의 백성된 우리가 또한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섬긴다면 모든 것이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일 뿐입니다. 정죄와 어두움의 세력에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바울사도의 권면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완벽한 빛의 자녀가 못될지라도 항상 밝은 면으로 빛으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빛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인해서 옆에 다른 죄의 사람들이 어두움이 드러나고 회개를 가져올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각자가 나는 과연 격려의 사람인가 또 긍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정죄할 것만을 찾는 바리새인인지를 살펴서 사람들에게나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칭찬을 주고받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부분으로서 나눠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병행 구절이 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단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비판이나 헤아림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비판이나 헤아림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없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좋은 평가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을 삼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같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칭찬 듣고 싶으면 그런 자세로 대상을 대하십시오. 그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비판이 결국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리석게 비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비판을 많이 했는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했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고 미래에 내가 받을 것을 그런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비판을 많이 했다면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 되겠고 칭찬을 많이 했다면 격려를 많이 했다면 칭찬과 격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첫째로는 비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 어울리는 용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판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에게 어울리는 용어가 아닙니다. 비판,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노라는 의미가 결정하다, 언도하다, 벌하다, 또는 결말 짓다, 판결하다, 간주하다, 정하다, 심문하다, 선고하다, 심의하다. 이런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이나 아니면 재판장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같은 내용이면서 복수하다, 정죄하다, 비난하다, 고소하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결국 부정적으로 하면 마귀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노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에 바울사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 판단이 너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크리노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잰 척도로 계산받을 것이라는 거지요. 내가 잰 미터법으로 내가 재임을 받을 것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죄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대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역시 긍휼의 척도로 모든 사람을 대할 것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고 그들의 척도는 자신들이 잘 안다고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신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가치관 때문에, 관계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내가 부드러운 사람, 내가 편한 사람에게는 편하게 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반대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역시 이런 척도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마태복음 23장은 주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는 말씀이신데, 그들은 세리와 창기를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2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헤아리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하나를 센다는 우리 말이죠. 이 말은 매트레오, 그래서 측량하다, 계측하다, 측정하다, 계량하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되는 잣대는 아주 관대하고, 이게 문제죠. 남들에게 되는 잣대는 엄격을 넘어섰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붉은 눈으로 쳐다보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지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의 아버지입니다. 그 긍휼의 아버지의 자녀답게 긍휼로 사람들 대한다면 자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이 자기가 대하든지 또는 헤아리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신에게 돌아온다, 하는 경계를 늘 가진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들보로 막혀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빼주겠다고 하는 말 자체가 역시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바른 진리에 있지 못한 사람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걸 못하게 한다면 제가 오늘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상대를 자신과 같은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티나 들보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갔다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좀 용어 자체가 티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적은 티보다는 큰 겁니다. 본래 마르다라는, 그래서 마른 건물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또 들보라는 건 뭡니까? 요즘은 들보가 있습니까? 여기 건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들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냥 옥상을 평평하게 콘크리트로 갖다가 부어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들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붕을 만들 때 가를 돌려놓고 가운데를 용마루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들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큰 나무 토막, 쉽게 얘기하면 나무 토막입니다. 나무 토막이 여러분 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보나 또는 티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지나칠 정도의 비유로 영적으로 이해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경계의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관점에서 사람의 언어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과거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세리와 창기들을 정죄하는 형태가 이와 같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상대의 눈에 티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자연적인 모습이 못 된다는 거지요. 때문에 사실이나 진리를 기준하지 않은 스스로의 짐작이나 자신과 같은 기준으로 상대를 경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죄투성이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아니,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조차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구했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범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6장 39절에 역시 이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하는 것처럼 스스로 보지 못하면서 남을 바르게 인도하겠다는 이치에 맞지 않은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앞길을 본다고 하는 것은 눈이 밝아야 하고 특히 이것은 단순한 세상의 앞날을 보는 데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에 관한 교훈이라 생각할 때 참으로 심각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연극을 하는 모습이고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5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신앙은 절대로 외식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마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여기 외식하다라는 말은 제가 가끔 말씀드린 바 있는데 휘포크리테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가면 아래 나를 감추다 이런 말이 됩니다. 또 말과 행통을 감추다, 배우, 무대, 연기자, 무엇무엇인지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다 등등의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척하면서도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찬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유에서 주님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에 그렇게 당부하신 이유도 사는 것과 파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삶이 남에게나 자신에게 또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 이중적이지 말 것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이런 사람인 까닭에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쉽게 안하무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눈알에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서는 절대로 그러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다른 사람의 티, 즉 허물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먼저 자신의 눈에 들보를 생각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늘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과 누가복음에서 관련되어 있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말로 의롭다함과 정죄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의 말미에 붙여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따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한순간에 그치지 않고 쌓여가게 되고 나중 자신을 정죄하는 정죄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비극적이지 않은 것은 선을 쌓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쌓아갈 수 있는가 하면 선을 쌓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거듭남으로 선을 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각자가 쌓아가는 것에 의해서 오늘의 행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12장 35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이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게 사람의 관계 속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한 것에 대한 신문을 심판날에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신문이라는 말이 독특합니다. 바로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쉽게 읽고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같은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걸 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역시 내가 한 그 말이나 오늘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신문이라는 말과 같다는 거지요.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부로 말한 모든 것은 마지막 날에 말을 들을 것이라는 경계입니다.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들을 것이라는 거죠. 특히 눈에 들보와 같이 가려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상대를 오해하고 잘못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더 큰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질 않죠?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죠. 우리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 바로 나 자신을 정죄함으로 결과된다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고도 과연 남을 판단하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주님을 의식함으로 말하고 격려한다면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은혜로울 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서도 정죄받는 일이 없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일관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에 따라서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받는다면 좀 더 말에나 행동에나 또 상대의 관계에 대해서 신중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는 복된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